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는 다음 주간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주로 묵상하면서 더 깊이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의 기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더욱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면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겨울까를 생각해 보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덜 인정하고 그렇다라고 여기면서도 실제로 기도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때론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도 우리 기도 소리 허공을 맴도는 것처럼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자주 이루어진다라고 내가 느끼면서 영적인 무기력을 느낄 때도 있고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금년도 기도 기간인 이 사명자 대회 마지막 두 주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우리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구체적인 경험들이 우리 삶 속의 기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더욱 마음을 기울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를 실천하고 또 기도 응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7장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이 좀더 리얼하고 좀더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래 먼저 기록된 말씀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묵상하는 것도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키우는 어머니였습니다. 다른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족 이야기가 드는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홀로 그 딸을 키우는 어머니였고 그런데 그 홀로 키우는 딸이 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감당 못할 삶의 시련 가운데 던져져 있었고 속수무책으로 이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애절함과 고통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본문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병을 앓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기도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일이지만 특히 이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는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심정을 그 어머니가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여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고 당혹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처럼 풀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물불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미한 상태가 계속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딸인데 그렇게 되니까 인생의 제대로 된 출발선상에 한번 서보지도 못한 채 낙오가 되어버린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했고 정상적인 지성과 이성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물보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인생의 출발선에 서서 희망차게 한번 출발해 보지도 못한 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모든 희망을 빼앗기고, 그리고 매일처럼 버려진 사람의 고통에 신음하는 아이가 되었는데, 그 아이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우리 모두가 다 상상해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는 두로 지방인데, 이 두로 지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는 지방이겠습니까? 이 두로 지방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초기에는 다윗 왕의 시대에 두로 왕 히람과 다윗이 관계를 가지고 교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두로 지방의 백향목을 가지고 와 성전 지으면서 깊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후에 영토 문제 때문에 자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시대에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이 두로 시돈 지방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창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두로 지방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가서는 안될 그야말로 우상의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지역처럼 간주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무역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렇게 현금을 많이 보유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고리대금을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포로 시대가 되면 그 고리대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노예화시키기도 했던, 이스라엘 역사와는 악연의 악연을 이어갔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가 되면 굉장히 혐오스러운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아이의 어머니를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일 것이고, 수로보니게는 살던 지역의 이름입니다.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는 이런 신앙적인 교훈과는 평생을 한번 접해본 적도 없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구태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는 권외의 사람처럼 여겨지던 사람이 이 가정이었고, 이 어머니였고, 이 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가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 동네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여기 가시기 전에 예수님 계시던 곳이 6장 53절 말씀 보시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다, 갈릴리에 계셨다 그럽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 영토에서 제일 동쪽 끝에 있는 그런 곳이고, 이 두로 지방은 서쪽 끝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북쪽 도시입니다. 이곳으로 가시려면 예수님께서 국토를 가로질러서 멀리 가야 합니다. 인천에서 예를 들어 출발해서 강릉에 가기까지와 같은 그런 길이 이 길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먼 길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셨는지, 누구의 초대를 받고 가셨는지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지 있지 않고, 여기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주님을 모셨는지도 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정을 만나셔서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데, 그리고는 곧장 일어서셔서 다시 여러 지방을 거치신 다음에 원래 출발하셨던 갈릴리로 주님은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오로지 이곳을 방문했던 일 가운데 이먼 길을 오셔서 이한 사람을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을 보면,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감 가운데 이곳에 고통받는 한 아이가 있는 것을 아시고 이한 아이 때문에 이곳을 구태여 찾아가셨고, 그 아이를 고치신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어떤 사람이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헬라 사람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사람이었고, 어떤 관계도 없는 지역이었고, 마을이었고, 사람이었는데, 이곳으로 가신 주님의 목적이 이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여인의 이 부르짖음이 주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을까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기록의 15장 말씀에 따르면 자꾸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너무 귀찮다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이방인에게로 온게 아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수 있겠느냐라고 매몰차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라고 애걸 하자 주님께서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큰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근데 과연 큰 믿음이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포부를 크게 가지면 그것이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무엇을 가리켜서 큰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그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먼 곳에 예수님 오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다, 우리 아이 위한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을 찾아오셔도 나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말씀의 생수가 폭포수처럼 부어져도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와는 관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아이, 이 어머니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어떻게 오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산 넘고 물 건너 험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 혐오의 땅 두로까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나 때문에 오셨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나 때문에 오신 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나 때문에 죽으신 줄 믿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되신 것도 나를 위해서 그리하신 줄로 믿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생각하는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이 되고, 더 주님과의 생명의 끈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같은 관계 속에서 구하는 기도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믿었던 것은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매몰차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주인에게, 아이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수 있겠느냐, 이게 사람을 상대해서 하는 말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하고 매달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진심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원래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원래는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딸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본심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아는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것이 내 생각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본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미워하시겠습니까?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주님의 본심은 우리의 미래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다. 겉으로 드러난 호통치는 그 모습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본심을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눈을 부라리고 화난 표정으로 엄중히 꾸짖을 때에도 우리의 본심 속에는 그 아이를 향한 어찌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애정이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믿음에 그 주님의 본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감사가 임하게 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심을 느끼고 믿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큰 믿음은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의 주님이신지, 이 귀신 하나에게 매달려서 내 아이가 인생 출발선에 제대로 서보지도 못한 채 저렇게 불에 물에 뒹구는 아이가 되었지만 주님이시면 능력하십니다고 믿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또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실 것을 믿는, 그 능력과 사랑을 믿는 이 믿음이 이 어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아이 어머니가 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딸을 고쳐주셨다고 하는데 그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큰 믿음이 주님 나를 찾아오셨다고 믿는 것이요. 그큰 믿음이 주님의 본심을 믿는 것이요. 그큰 믿음이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큰 믿음이 있었으니 실망할 이유도 없고 낙심하지도 않았고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끝까지 부르짖으며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 딸의 평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번 기도 기간 중에 우리 큰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